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의 짧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돌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녀오는 거죠. 이렇게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사람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보셨던 베드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 욥을 보았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너 욥을 보았니? 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욥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비교급으로 쓰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더니 그 욥이 정직하고 온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함은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까지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문장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뜻이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계셨고 그 모든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까지도 다 보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말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질 않아도 아, 혹시 내가 과속을 하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나? 지나가고 나서도 아니 저 경찰차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식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만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경찰차를 보면 갑자기 굉장히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경찰차는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도 경찰이 혹시 따라올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 경건한 삶,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나를 드러내는 공간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한결같은 경건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건입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욥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그 순간에 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마귀도 주목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귀가 욥을 보고 있는 목적은 어떻게든 그의 약점을 찾아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시선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점과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나와 이웃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욥을 보았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요, 그 조건이 바뀌고 나면,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경배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흔들어댑니다. 갑작스럽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런 우리 삶의 조건들이 바뀌고 나면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조건들을 흔들어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잖아요. 잘했는데 그 때문에, 그 잘한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그 조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적인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에 따라 바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좋은 직업들을, 그런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조건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을 때, 사업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내게 있던 조건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했던 것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은요, 이번에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좀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지하실이 잠기는 바람에 뭐 약품도 많이 못 쓰게 되시고, 또 값비싼 기계도 못 쓰게 되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집사님을 보려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먼저 "목사님, 우리 집 망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 무슨 말을 위로를 해야 될지 막 어떻게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건강하니 감사한 거죠? 여기에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대화는요, "목사님, 우리 집은 망했어요."에서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화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말에는 내 조건은 변했지만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성도의 믿음은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조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조건들을 공격하는 그런 우리의 조건들을 흔들어대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용피어천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이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멜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조건들을 흔들어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바뀌는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조건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뿌리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뿌리가 얕은지 전혀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요, 뿌리가 깊지 않더라도 그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 성도의 내공과 실력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평소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믿음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삶의 조건들이 바뀔 때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예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내가 가진 조건들이 다 변화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는 거 말고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삶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삶이었다면 욥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탄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로 인한 어려움이 다가올 이유도 없었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 다가온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삶 살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또 더 큰 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잠겨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들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귀한 믿음 더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갖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계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